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잠시 뒤 워싱턴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내외 여러 기빈과 축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서식과 축하 행사가 거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은 내일 대통령 선서식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 통합과 국민 모두에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대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취임 연설문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설은 매우 인간적인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비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훈련소를 공습해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출몰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습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리비아 내 일부 ISIL 요원들은 유럽에 대한 테러 기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B-2 폭격기 두 대와 함께 시칠리아 기지에서 출격한 무인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리비아군은 지난해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도시 수르트에서 ISIL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 어젯밤 공습이 가해져 반군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요원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알레포 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파테 알샴 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그러나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브핫 파테 알샴은 지난해 누스라 전선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단절하면서 바꾼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 폐쇄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의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원들이 납세자들의 거듭되는 비용 부담은 아랑곳 없이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관타나모 수용소는 처음부터 개설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수용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관타나무 수용소 폐쇄를 약속했지만 의회 양당은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타나무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뿐 아니라 테러 용의자 수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망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우일량 부서기가 어제 베이징 주재 113개 외국 공관과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부석이는 이 자리에서 부패 관리들에 대한 법률 강화와 국가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에게 부패한 해외 관리와 탈주자들에 대한 송환이 중국과 다른 나라 법률에 맞게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초 사망 또는 실종 부패 용의자들의 부당이득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의 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17층짜리 상가 건물이 화재 발생 뒤 붕괴돼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3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500여 개 의류 점포가 몰려있는 상가 건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불을 끄던 중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공휴일로 선포된 오늘 이곳 워싱턴은 각종 축하 행사로 분주합니다. 오늘 뉴스 투데이는 먼저 취임식 현장을 연결해서 이 시간 현재의 분위기를 알아보고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등 새 행정부 출범과 북한 관련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임식 현장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정식 취임식이 잠시 뒤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와 동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취임식 현장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남쪽 부근입니다.
네, 지금 워싱턴은 아직 이른 아침입니다. 아,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주변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취임식 입장권을 가진 인파가 지금 방금 전이죠. 오전 6시에 막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른 시각이지만 벌써부터 엄청난 인파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경비 등 안전 조치가 무척 삼엄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취임식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2m 높이의 철제 장벽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아, 여기에 곳곳에 그 각 기관에서 파견된 연방 경찰과 군인 등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미국 정부 당국은 전국에서 소집된 경찰과 보안 요원만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또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번 취임식에는 그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 이들 보안 인력들은 이 같은 시위로 인해 혹시라도 벌어질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취임식에는 미국의 여러 전직 대통령들도 참석을 하죠?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대결을 펼쳤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녀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고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생존에 있는 대통령 중에는 고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이 이 취임사에서 어떤 내용을 내세울지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혹시 이 취임사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취임사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그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로부터 현지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아, 뉴스투데이 2부에서도 다시 연결을 해서 생생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수뇌부와 중국의 대북 입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방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들을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 같다며 독설을 날립니다.
He's like a maniac. Okay? And you got to give him credit. How many young guys? He was like 26 or 25 when his father died. Take over.
트럼프 당시 후보는 나이 어린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제거하는 등 처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와 게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월엔 미국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중국을 시켜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빨리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법으론 중국을 통한 압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선 중국이 실제로 대북 영향력이 크면서도 없다고 말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자신의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회견에선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People don't realiz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한 압박과 함께 필요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달인 6월 미국 남부 애틀랜타 유세에선 구체적인 대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with China and others.
북한은 가지 않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에 제공했던 국빈 만찬은 차려주지 않고 회의탁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를 해서 나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이 많이 달랐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김 위원장의 주장은 과장이나 허풍이란 뜻인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격추하거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미인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0년에 출판한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이란 저서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주장했었습니다. 핵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정밀 타격을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강요 지명자들은 모두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정책의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고 강요 지명자들도 같은 지적을 한 만큼 대중 압박이 우선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대화를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미 터프트 대학 이성윤 교수는 이 글에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약해지거나 유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외교와 군사적 억지 전략, 외부 정보 유입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무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한에 대응하는 삼각동맹을 과시할 것을 이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 일본, 한국을 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본성을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USA Today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문제에 관해 북한의 정면으로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격추할 계획임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정보전을 펼쳐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 실시하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진할 때라며 북한의 핵기술 수출 금지, 핵실험 중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4년 국방장관 재임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했던 페리 장관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노출될 위험을 감안하면 선제 공격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며 미북 양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북 관계가 한층 첨예한 대립관계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9일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는 관측입니다. 외교안보를 책임질 3인방으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하나같이 강경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전략적 인내로 선서를 뒤로 물러났던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군부 강경 인사들이 보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오히려 그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미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군사적 대응도 선택 목록에서 빼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12일 의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꼽고 북한의 ICBM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거부하는 한 북한이 조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조만간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다만 북한의 도발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의 한계치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CBM의 그 레드라인이라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북한이 지금 기술적인 어떤 여러 면을 봤을 때 자신들이 발사하고 난 다음에 마치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뭐 거치게 반응을 하겠지만은 실제 미국 본토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이 레드라인에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중국 때리기로 확 선회를 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빈틈을 못 막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와 북한 제재를 같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화 방식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올 것과 공식 만찬이 아닌 햄버거 대화를 언급해 김 위원장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도 미국이 대테러 정책과 같은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펼 때 움츠리는 경향을 보였다며 도발에 앞서 미국과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미국 대통령에게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는 더욱 강력한 금융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특히 중국을 압박해 핵 문제 해결을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세밀하고 포괄적인 금융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자본주를 또 차단할 수 있게끔 하시게 하고 또 중국을 잘 압박해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중국의 영향도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해 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혜민 씨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을 하든 대화를 하든 어떤 방법에서든 전 이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 남부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리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병합해서 같이 해결해야지 어느 것을 봉돌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외화벌이나 뭐 러시아에 가서 벌목을 하던가 거기 돈 들어오는 거는 다 핵개발에 들어가고 북한에서 제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쓰고 나머지가 있을 때 다른 데 쓰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람 씨는 북한이 노예 노동 수출 같은 인권 유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핵개발 등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북한에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람 씨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이나 동맹국이라는 세계 각국 유엔 무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하고 탈북자들을 더 조매하고 그 증언들을 계속 끌어내서 북한의 그 반인민적인 그 악수에 대한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형사재판소의 사형까지도 응대해야 된다. 예, 범죄자로.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영애 씨의 바람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영애 씨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탈북민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님 이 정권에서는 악의 축을 넘어서 김정은 정권을 아예 멸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2,300만도 안 되는 그 북한 동포들을 300만을 아사시키고 30만의 탈북 난민들이 국제사회에 거지처럼 떠돌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정돈을 시켜달라는 이렇게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탈북자 김마태 씨는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이 특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더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주민들에게 라디오가 들어가기만 하면 외부 정보 유입이 좀 쉽지 않겠는가. 해외에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잘 알려주셨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 같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씨도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생생한 방송국을 하나 열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송이 이 미국에서 전 국무부에서 힘써서 좀 해서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라도 방송을 좀 한국의 그 탈북한 방송처럼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탈북자들은 또 미국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1년에 20명꼴로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실제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211명으로 1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미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3년 넘게 태국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탈북자 정혜민 씨는 더 많은 탈북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이 난민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재정비해서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 진짜 미국이 자본주의의 우월성 이것도 좀 이런 것도 좀 잘 이제 그 보고 직접 느끼고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통일된 이제 그 북한에서 또 북한에서 한국에서 이런 이제 그 좋은 이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민 씨는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영애 씨도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하나원 같은 정착 교육 시설을 설립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황 권한대행 측이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 년간 공동의 가치와 혈맹의 유대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간 공고한 동반자적 관계를 한층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공동의 과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ICBM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포착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군은 ICBM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ICBM을 당장이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제 발사한다라고 하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없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결심만 있으면은 하시라도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잇따라 ICBM의 완성을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 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에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건 자위적 조치라며 누가 뭐래도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위협 수준을 높였습니다. 미한 군당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ICBM 위협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타협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는 전략적 인내와 더불어 북한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출범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해선 무언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즉 실제 ICBM이 현존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입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든 간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함으로써 이제 그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죠. 이래도 대화 안 할 거냐.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에게 애초 핵무기 소형화와 ICBM 시험 발사 성공은 미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떤 선제 공격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디터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뭐 타이밍의 문제였었지 ICBM을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해서 테스트할 거라는 것은 늘 예상을 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발족이 되니까 그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조금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ICBM 시험 발사 성공은 바늘과 실과 같다며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ICBM 시스템의 구축은 북한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실제 ICBM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 당시 수차례 도발해온 북한의 전례를 볼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을 했다간 곤란에 처할 수 있다며 북한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유 전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강성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초임부터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의 가상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존하고 실제적인 위협, real and present한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또 그런 과거의 습관대로 그런 도발을 했다가는 아마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철 교수 역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ICBM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신행정부의 침을 뱉는 격이 돼 오히려 북한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실제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뉴스투데이 지금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늘 합동미사일 경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20일부터 22일까지 한미일 3국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지난 1, 2차 훈련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올해도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 작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ICBM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세 나라의 해역에서 각각 실시되며 가상 표적을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인기를 실제 표적으로 하는 훈련과 가상 표적을 내세운 훈련을 동시에 했으나 이번 훈련은 가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뒤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또 세 나라 해군의 이지스함이 한 척씩 투입됩니다. 미국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투입됐던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8,900톤급 커티스 윌버함이, 한국 측에서는 7,600톤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리시마함이 참가합니다.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에는 고도 500km 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대공미사일이 실려있어 대기권에 진입한 뒤 낙하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최근 포착된 신형 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두 기를 제작한 정황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길이 12m 정도인 이 미사일은 평양 근처인 남포시 잠진리에 있는 미사일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탄도미사일 제작 시설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새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글로벌 경제, 통상 문제 대응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속히 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안에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차선책으로 또 다른 외교 행사를 계기로 회담을 갖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투자회사인 JP모건이 지원하는 창업 취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탈북민이 서울에서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성업 중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 입구에는 작은 닭고기 튀김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은 탈북민인 이서연 씨 부부. 이서연 씨는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가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4개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중학교에서 통일교육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남편과 함께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학원을 한 4개 다녔어요. 조리기능사,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회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4개 땄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취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를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액 자체가 오픈 세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9,900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벤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저희 오픈 두 번째 날에 300만 원 벌었거든요.
이서연 씨가 사장의 꿈을 이루기까지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의 힘이 컸는데요.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와 JP모건이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창업의 기초도 배우고 심화 현장 실습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실내 장식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동료가 가게를 꾸며줬고 가게 홍보물과 양념들도 모두 주변의 탈북민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닭고기 튀김이라는 상품을 선택한 건 북한에서 조리를 전공한 이서연 사장의 솜씨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리국 기능사도 또 다녔거든요. 4개월 다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식재료 학, 식품 영양학 이런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만 책으로만 배운 거죠. 실제로는.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뭐나 이제 배우는 거는 빨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여기서 조리를 또 다시 했던 거는 제가 요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전문 교육은 셰프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셰프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양쪽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뭐 요리랑 음식이랑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까 바삭할까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려대는 진짜 전문가들이랑 1대1 멘토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바로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후 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를 입혀 튀긴 바삭바삭한 닭 두 마리가 단돈 9,900원. 다른 가게의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값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사장의 꿈을 이룬 요즘 이서연 사장 부부는 신이 납니다. 이서연 사장의 남편인 유재혁 씨입니다.
바깥이 이제 쌀이라서 이제 바삭바삭한 거. 근데 쌀통닭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저렴하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죠. 싼 맛에 지나가다가 먹었다가 여기 단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의외로 싼 김에 사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생각만큼 잘 됐으면 좋겠죠. 생각하는 대로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겪어봐야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탈북민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유재혁 사장은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투도 있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로 더 괜찮았어요.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도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장가 안 간 친척 저기 분들은 이제 소개 좀 해주라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 부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서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에도 열심히 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호, 3호점 등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연 사장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생활은 계속 이제 통일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어떻게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북한인들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진 않더라도 같이 도우면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다면 우리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폭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이어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이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만 한꺼번에 내린 많은 눈 때문에 곳곳에 그 눈길, 빙판길 사고 소식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눈길 때문에 추돌 사고가 나서 4시간 정도 도로가 통제됐고요. 강원도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대설 경보 때문에 수 킬로미터가 차량이 멈춰서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공항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위에 쌓인 눈과 얼음도 치우고 활주로 정비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곳에서 한 500여 편 가까운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내린 눈은 10cm 안팎이었는데 고성, 속초 등 동해안, 강원도 일부 지역은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네, 많은 눈이 내렸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오늘도 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이라고 하죠?
네네. 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9,4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가 지금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인 조윤선 장관이 오늘의 뉴스 인물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네.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정권의 밑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 어떤 정부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특검의 지금까지의 그 수사 입장입니다. 이 만들어진 시점은 2014년 6월에서 2015년 5월 사이로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의 중심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있고 또 국민소통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 뒤에 과연 누가 존재하는지 그 인물까지 찾아낸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가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청와대 전직 인사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업무용 전화기를 쓰기도 하지만 차명전화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차명전화기를 일명 대포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상황 보도를 보면 대포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 사용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네요.
네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이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연결했던 인물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은 관련 인물에 대해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 중에 대포폰들이 있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포폰에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 전 비서관은 도청과 감청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볼까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독도 문제가 더해진 것 같네요.
네.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독도와 동해 표기를 수정해달라고 한국 외교부에 요청한 사실이 일본 NHK 보도로 한국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 공분을 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 등의 독도 표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올림픽 헌장에도 위배된다면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올림픽 헌장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올림픽 헌장의 제50조 2항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공간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차별에 관한 선전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가 바로 올림픽 헌장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상의 독도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올림픽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위치를 소개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그 위치를 소개하면서 그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 종목의 경기장을 안내하는 글과 함께 동해 쪽의 해안선과 함께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동해, 이스트시, 독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와 프랑스로 된 페이지에는 한국의 문화라는 코너 안에 울릉도와 독도, 한국 동쪽 끝의 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16년 3월 17일자로 올려진 내용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환경, 또 관광자원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올림픽위원회 측의 요청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요청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외교부에서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헛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관계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과 더욱 깊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나라의 정부 및 국민들과 함께 굶주림을 극복하고 첨단 기술을 보급하며 내일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오랫동안 또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들 가운데는 젊은 지도자 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젊은 아프리카 지도자 계획이 집중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어려운 선거, 테러단체인 보코하람과의 싸움 등을 도우면서 아프리카 돕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 격퇴전을 지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남수단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잘못된 정부를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 정착을 위한 일에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리비아의 시르테에서 다에시 격퇴를 돕는 등 여러 극단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투쟁을 지원했습니다.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을 막고 확산을 방지하는 나라들을 지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3천여 명의 미군을 보내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 지원시설을 마련하고 프랑스, 영국인들과 함께 의료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년 전 크리스마스 때까지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십만 명의 인명을 구했습니다. 미국은 또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계획이라는 정책을 통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에이즈로부터 해방되는 세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의 바탕을 두고 아프리카와 세계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은 안정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향한 지구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